지난 한 주간 곳곳에 참 재해가 많았습니다. 뉴욕에도 바람이 불어쳤습니다. 그걸 보면서 통제되는 것이 참 아름다움이구나. 바람은 컨트롤되어지면 참 시원합니다. 에너지도 줍니다. 컨트롤되지 아니하고 막 부니까 우리 교회 지붕도 날아가고 문도 부셔졌습니다. 한국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물이 컨트롤되어지면 여러 가지 농작물이나 과실류도 많은 유용한 것이 되지만 또 에너지도 주지만 물이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그 물의 힘이 사람을 죽이는 힘까지 되더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되어질 때, 통제되어질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말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컨트롤 되어지는 말에는 사람을 살립니다. 위로함을 줍니다. 상처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컨트롤 되어지지 않는 말은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힘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 되어진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컨트롤 되어지는 걸 성품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언어와 성품은 다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야지 그것이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성품 가운데 하나인 겸손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이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목적을 다시 리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요한복음을 나누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자 함입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러고 지나가 버리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에 따른 책임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라는 책임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동일하게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지나가더니 2장에서는 이제 그 첫 표적이 나옵니다. 기적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과 그리고 그 기적의 혜택을 받는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포커스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 했습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교훈을 얻느냐,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웨딩잔치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소중한 것이 없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었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성전은 나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날마다 정결한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더니 유대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물었고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이 지나가면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4장에는 유대인과 정반대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주님께 중요한 질문을 하고 주님은 대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이 주님이 구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의 끝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두 번째 표적이 등장하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이 또 한 번 증명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에서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이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그분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에 메시아 되심에 믿음이 변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정반대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평가 사이에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인정하였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겸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겸손은 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기에 성경 전반에 걸쳐서 특별히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겸손의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관계없이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할 수 없이 우리의 믿음이 삶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그것은 겸손의 신앙의 성품과 바로 믿음의 밑받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는 아주 나이가 많은 부모님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외동아들입니다.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았고요. 포도주를 전혀 입에 대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날 때 이스라엘 전체가 주목하는 제1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1년 남짓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지게 되는데 헤롯의 부도덕함을 지적했다가 투옥되었고 헤로디아의 간교에 의해서 목이 베어 그 머리가 쟁반에 담겨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짧은 생애와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신앙의 모습은 신앙의 모델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첫째, 그분은 어떤 겸손의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겸손, 남들의 평판에 참을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당신은 참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을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사렛에서 오는 예수에게 사람이 몰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과연 너의 스승이 더 영적이냐? 아니면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더 깊이 있는 영성이 있느냐? 선생님, 선생님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온 예수님이 더 크신 겁니까? 물었습니다. 바로 주도권 싸움입니다. 독일어로 헤게모니이라고 하죠. 옛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들의 다툼 속에 이것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거기서 자유로웠냐? 단 한 번도 교회는 주도권 싸움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빌립보 참 좋은 교회에서도 1장 17절에 보니까 이랬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다, 내가 전했다, 내가 했다, 모두가 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우리 편이 아니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금하게 했다. 여러분 쉽게 읽지 마십시오. 금하다, 하지 말아달라, 정중히 부탁한 게 아닙니다. 폭력을 행했습니다. 억지로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사역이 막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해야 되는 주도권 싸움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내 안에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주도권이 있습니다. 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연함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크십니까? 예수가 큽니까?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27절, 28절에 정리를 하면 그것입니다. 하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겸손은 이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려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걸 알려면 오늘이 당연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젯밤에 잠을 잤으니까 오늘은 당연한 거지. 내가 아침에 모닝커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면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인생에게 다듬어지지 않는 이 믿음이 있기에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이걸 잊고 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고 본래 이것이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당연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으라는 삶,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더라 말이죠. 그것이 영혼의 전락입니다. 영혼이 전락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면 겸손의 성품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겸손 and 여호와를 경외함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겸손 리꼴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이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예배한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믿음이 나에게 겸손함을 주는데 겸손함의 성품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대요.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이라고요? 재물이요. 네,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재물이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아름답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물, 그러한 재물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성품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됐을 때 비로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껏 하는 건 뭐냐 하면 찬송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너무 창피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시느냐?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에겐 어떤 의미가 되느냐? 생명이니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왜 절망합니까?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왜 속상합니까? 남에게 선물이 되어주지 못해서. 그래서 겸손이란 너무나도 중요한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함으로 내 옆 사람에게 내가 선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살아있는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저력이라고 합니다. 저력은 어려움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지금 시대는 뿌리가 튼튼한가를 돌아보아야 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내 뿌리는 튼튼한가 그것을 점검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튼튼한가 그걸 보려면 이제 31절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한 삶을 사는데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땅에 속해서 땅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약해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아주 똑똑한 분이요,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사과나무를 쳐다보고 있다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땅에는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부하고 모두가 다 땅에는 중력이 있어 끌어다니는 힘만 있어 이 얘기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과가 땅으로 떨어질 때 그 사과를 사과나무에 붙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과나무를 창조하셨고 그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 열매로 하여금 우리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을 은총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은총인데 하나님의 붙여놓으신 힘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만 얘기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힘, 은총을 말할 수 있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은총의 힘을 누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잘나가는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제인 크로스비. 그는 만드는 곡마다 히트했습니다. 그런 그가 젊은 날에 실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명이 오히려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요. 믿음의 깊이를 튼튼하게 해왔고요. 그가 찬송을 작곡하게 되었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가 만사형통 가운데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극히 어려운 가운데 만사형통의 노래가 나왔다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새벽에 가끔 95장 찬송을 선택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우리 이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만사형통할 수 있고 밤낮 찬송을 불러도 날마다 아쉬운 마음, 이 믿음이, 이 신앙생활이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잠언 22장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눈 가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선한 눈은 어떤 눈인가? 그러면 너그러운 눈이에요. 한번 저에게 너그러운 눈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God looks at us with our neighbor's gauge.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별로 보고 화남으로 보고 째려보면 분명히 그 주간에 하나님은 그 눈으로 나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나도 상대방을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랬어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우리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must예요. 그는 흥해여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할 수 있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작아져야만 합니다. 자기를 지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의 11장 11절에 세례요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근데 저는 그 다음 구절이 더 좋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겸손의 성품은 그는 정말 큰 영적 거인인데 천국에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요? 천국에 오는 이가 이 땅에는 작은 자, 오직 하나님이 크심을 알고 나는 작다고 고백하는 그 수많은 무리가 천국에 오기 때문에 천국에는 다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뉴욕에서 살아야 할 겸손은 이 땅에서 커지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커지려 하면 커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수길 문조일 뿐일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진들 그것이 다 나의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하고 나는 늘 여기서 작은 자가 되겠노라 고백하고 남을 귀중히 여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큰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 우리 한국교회 예배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한 믿음인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냄과 같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한 사명을 주셨고 독특한 은사를 주셨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룬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나에게도 이룸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빈곤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의 풍요로움이 오면 그 풍요로움을 축복해주고 나에게 풍요로움이 왔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풍요로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함이고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우리 그럴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겸손은 신앙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겸손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의 평가가 참 좋습니다. 왕의 평가가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어릴 때부터 스가랴 선지자에게 아주 말씀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성품도 참 좋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권력으로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의 나라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이런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세력이 점점 커졌고 그의 나라는 풍요로웠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딱 한 번 그 왕도 그런 실수를 하겠더라고요.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영역이 있는데 나도 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시니까 그 영역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것을 자기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셨고 그 우시야 왕은 말년의 문둥병으로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30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40년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딱 하루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결코 영화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 하나님이 주시면 내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나는 겸손함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하는 믿음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결단하십시다. 마음 놓지 마십시다. 이 어려운 때에도, 이 어려움이 풀린 때에도 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가 겸손한가를 확인하셔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 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